누가복음 45번 메시지. 구속을 위한 죽음에 사람 구주께서 자신을 드림. 두 번째.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22장 46절까지는 구속을 위한 죽음에 사람 구주께서 자신을 드리신 것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과 성을 보시고 슬퍼하신 것과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가르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장 1절부터 21장 4절에서 우리는 주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시험과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시험과 사두개인들의 시험을 통과하신 것을 봅니다. 그분은 시험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며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경계시키셨으며 가난한 과부를 평가하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성전을 방문하신 후 성에서 나와 베다니에서 휴식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은 그분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곤핍한 자들에게 여전히 희년을 제시하는 사역을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장소와 시간에 죽으심. 주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며 전파하고 계신 동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 사회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시험하려고 준비되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실 이 시험은 그들로 인해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 구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에 죽임 당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예언들은 그분이 죽임을 당하실 시간과 장소를 상세히 말하였습니다. 사람 구주께서는 3년이 넘도록 그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성취를 위하여 죽으셔야 하는 거룩한 성과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멸시받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은 모리아산, 곧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려 그의 아들의 대치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을 드렸던 곳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졌던 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신성의 삼일성이 정하신 뜻대로 그분은 반드시 그곳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야 하며 하나님의 집의 건축자들인 그들에게 배척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기로 된 죽음의 종류에 관한 예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로마식 형벌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것도 역시 그곳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해는 다니엘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가 끊어지기로 되어 있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더 나아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분은 유월절이 들어있는 달에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장소와 시간에 따라 유월절날에 그곳에서 죽으실 수 있도록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예언에 의하면 주님의 죽음의 장소와 시간은 명확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과 26절 상반절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육십이 이레 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69일의 끝에 죽임을 당하시려는 것을 봅니다. 사람 구주께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해는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된 바로 그 해였습니다. 더욱더 상세하게 주님은 유월절 날, 즉 그 달의 14일에 죽임을 당하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유월절날에 죽으시기 위해 그분이 반드시 그때에 예루살렘에 계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 유월절 양에 관한 예언에 따라 그분은 나흘 동안 시험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적어도 나흘 동안 예루살렘에 계셔야 했습니다. 복음서들 중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정해진 시간 전이나 후에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매우 조심하셨음을 봅니다. 만일 그분이 유월절 전에 죽임을 당하셨더라면 예언은 전혀 성취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분은 참된 유월절 양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참된 유월절 양이셨으므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지기로 된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분 자신을 보존하셨습니다. 주님은 정해진 시간에 죽임을 당하셔야 했던 것처럼 특정한 장소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 장소는 시온산, 곧 전에 모리아산이라 불렸던 곳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시간과 장소에 관한 합당한 이해를 가진다면 우리는 왜 주님이 예루살렘에 계신 그 결정적인 날 동안 그분의 행동을 조심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이 하루라도 더 일찍 죽임을 당하신다면 그분이 구약의 성취에 관한 표적을 놓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날그날 성전으로 돌아오실 때에 매우 조심하셨습니다. 그분이 성전으로 돌아가신 목적은 그분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나타내시어 그들로 하여금 그분을 철저히 시험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에 관한 기록을 20장 1절부터 21장 4절에서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시험 받으심. 20장 1절에서 우리는 주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분께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며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이며 장로들은 유대 사람들 사이의 행정관이었습니다. 이 세범주의 사람들은 유대 사회의 뛰어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양이신 주님에 대한 철저한 시험을 수행하려고 준비되어 왔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각도에서 주 예수님의 시험을 제시합니다. 누가복음이 제시하는 각도는 최고 수준의 도덕성의 각도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우리는 최고 수준의 도덕성 안에서 행동하시는 사람 구주의 묘사를 봅니다. 물론 앞에 나오는 모든 장들에서 우리는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신성한 본질과 인간적인 미덕들을 지닌 사람의 본질로 말미암아 산출되는 주님의 높은 도덕성을 보았습니다. 이제 20장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의 최고 수준의 도덕성에 관한 좀 더 상세한 묘사를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주님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권세의 근원에 대해 질문하여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험받으시는 분인 하나님 사람은 솔직했고 순수했고 지혜로웠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질문하는 사람들은 천하고 교활하고 음흉하고 부정직하였습니다. 그들은 합당한 태도나 합당한 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던진 질문에 대답하심에 있어서 사람 구주는 지혜로우셨습니다. 그분에게 권세를 준 이가 누구냐고 질문했을 때 그분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지혜가 부족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 안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나도 한 가지를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들에게로서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그들을 진퇴양난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서로 의논하여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상황을 다룰 지혜를 얻지 못하고 그들은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고 거짓말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것을 그분께 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께서 알고 계셨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그분도 그들에게 그들이 질문한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노라 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거짓말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질문을 피하신 후 그들에게 지혜롭게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얼마나 천하고 음험하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람 구주께서는 얼마나 순수하고 지혜롭고 위엄 있는가를 봅니다. 얼마나 날카로운 대조입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게 시험 받으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사람 구주께 패배당한 후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그분을 시험하였습니다. 종교적인 당파인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 대하여 애국적이고 충실하였습니다. 헤롯 땅은 헤롯 왕 정부를 편들고 유대인들을 헬라인과 로마인의 생활 풍습에 젖어들게 함에 있어서 헤롯에 동조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의 편을 들었지만 바리새인들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바리새인들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 구주를 덫으로 잡기 위한 음모를 수행하는 시도에 합세하였습니다. 21절과 21절에 의하면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유대인에게 반대됩니다. 만일 주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가하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바리새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이 그것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다면 로마 정부 편에 서 있는 헤롯 땅에게 그분을 고발할 근거를 주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그러한 질문을 함으로써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천하고 부정직하고 음흉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다루심에 있어서 주님은 다시 정직하고 순수하고 지혜로우셨습니다.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그분은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성과 그리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가이사 정부의 규정에 따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 따라 하나님께 반세계를 내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모든 십일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20장 20절부터 26절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두 도덕성을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천하고 부정직하고 음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 구주께서는 순수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지혜로우셨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시험받으심. 20장 27절부터 38절에서 사람 구주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시험받으셨습니다. 27절은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가로되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께 자식 없이 아내만 남겨놓고 죽은 한 남자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이러한 문제를 주님께 제시함에 있어서 현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확실히 그들은 매우 교활하였습니다. 34절부터 36절에서 주님은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결혼은 이 세대에 속한 것임을 암시하십니다. 그러나 오는 시대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천사들과 동등할 것이요 그들 사이에는 전혀 결혼이 없을 것입니다. 의심할 것 없이 사두개인들은 그러한 시대, 곧 부활의 시대가 있으리라는 것을 결코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20장 35절에서 주님은 오는 시대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는 왕국 시대와 생명의 부활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믿는 이들을 위한 영원한 축복이요 영생 안에서의 누림입니다. 20장 37절과 38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므로 이것은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되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어느 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되리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신성한 호칭이 부활의 진리를 포함한다는 것을 압니다. 사두개인들에 대한 주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그들의 교활한 질문에 대답하심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이해함이 있어서 그분의 지혜를 봅니다. 그 신성한 호칭의 깊이를 깨닫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 구주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셨습니다. 매우 피상적이었던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주님은 거룩한 말씀의 깊이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사두개인들이 한 질문은 율법 가운데 큰 계명에 관하여 율법사들이 제기한 질문인 네 번째 질문에 이어 나옵니다. 누가가 이 넷째 질문을 기록하지 않은 사실은 그의 관심이 사람 구주의 최고 수준의 도덕성에 있다는 것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증거입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하는 질문은 도덕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건대 이 때문에 누가복음은 이 질문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9절과 40절은 간단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고 말합니다. 금잡이려는 반대자들의 음흉한 질문들은 그들의 악함과 간계와 선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 구주의 완전함과 지혜와 위엄에 반대됩니다. 이것은 신성한 광채를 지닌 인간적인 완전함 안에 계신 그분의 정당성을 입증하였고 가증스런 음모와 사탄이 선동한 모반 안에 있는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